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또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심층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므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길러드립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산 오이가 유럽 전역에 박테리아 공포를 낳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박테리아 확산으로 인한 병원성 대장균이 유럽 전역에 퍼져 현재까지 1,20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보건식품안전청은 조사 결과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를 질병 확산의 매개체로 지목하고 당분간 오이는 물론 토마토나 양상추 등 생채소로 만든 샐러드도 가급적 섭취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였는데요. 초기에는 설사, 혈뇨, 혈변, 복통 등의 증세로 시작하는 이 질병은 나중에 환자의 신장과 중추신경계를 파괴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30일 북한이 해킹을 통해 육사 출신 장성과 장교들의 명단과 이메일 주소록 등을 기수별로 상당수 파악했으며 특히 장성들의 이메일을 집중적으로 사이버 공격해 각종 정보를 빼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지난 27일 출처가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라는 취지의 긴급 경고문을 장성과 장교들에게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심층 분석 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강수 카드를 썼습니다. 5월 19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중동정책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영토 양보 없이 중동 안전은 없다. 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근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 놀라운 발언이죠. 오늘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에는 영토를 반환하라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를 반환하라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로 이스라엘 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은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영토를 전쟁 이전의 영토로 돌리라고 발언을 했을까요? 또한 전쟁 이전의 영토라니 그 영토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 땅은 옛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 이후부터 팔레스틴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시대를 거쳐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땅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거의 2500년 전에 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와 땅은 없고 백성만 있는 세계의 고아와 떠돌이로 2500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팔레스틴 땅에는 수많은 나라와 정권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팔레스틴 땅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아랍 제국이었죠.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 땅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 곧 모슬렘들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이나 떠나있던 팔레스틴 땅에 그들의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땅은 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이제 너희들은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의 소유주와 그동안의 사용권자 사이에 분쟁이 터진 셈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영토에는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영토를 갑자기 전쟁 이전으로 반환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강병국 목사님께서는 한국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육성으로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굉장한 물의를 빚고 있죠.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갑자기 백악관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항의하는 대담이었죠. 1967년도 영토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정말 세계 전쟁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슬람계, 이 아랍계들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좀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서 이스라엘은 1967년도 영토로 되돌려주라고 한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입니다. 1948년도와 1949년도에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수에즈 전쟁이었는데 1956년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신생국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독립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에꾸눈의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끈 그 특수부대가 정말 굉장한 승리를 6일 만에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이끌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 이집트와 또 요르단과 시리아와의 그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완전히 바닷속으로 내몰릴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어의 길은 선제 공격이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이 속전속결로 이제 특수부대와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들을 보내서 이제 이 전쟁을 종결시켰는데 수백 대의 이집트 비행기들과 천 대 이상의 탱크들을 파괴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아랍 군대들이 싸움도 못 해보고 이제 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여러 도시들을 장악했고 또 시리아의 골란고원 높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놀라운 작전과 승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2년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내 반도를 다시 되돌려 주었고 또 요르단의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자치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1967년도의 영토로 되돌려 준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은 결코 아랍 군대들로부터 방어할 수 없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고 미국의 제의를 일체 이제 거절하게 된 것이죠. 이제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와 또 골란 고원, 또 예루살렘의 그 동편 지역 이런 지역을 사실은 이 아랍 국가들에게 다시 1967년도 당시에 있던 영토로 되돌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가 떠돕니다. 2011년도 올해 9월 달에 UN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표결을 UN에서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신문에서 종종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 이제 제가 해설 때 좀 성경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육성으로까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해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님 부탁합니다.
예,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0년, 거의 20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1948년이 되자 그들의 국가를 재건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기독교 안에 새로운 가르침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롭게 건국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가르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또 파생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에는 전혀 그런 가르침들과 이야기들이 없었는데, 1948년 이후로 중동지방의 이스라엘이 재건되자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여전한 선택된 민족이라는 가르침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사건 중심으로 이런저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완전히 거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또 따라서 들어오게 됐죠. 또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줄이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또 하나의 예언 해석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세계 전쟁이고 선과 악의 대쟁투이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예언의 중심을 유대민족에게 맡기게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민족,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실제적으로 침공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까지 생겼습니까? 심지어는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민 가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됐냐면, 비밀 휴거와 세대주의 예언 해석에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심적인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밀 휴거에 대한 가르침, 예언을 세대주의 해석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예언 해석 방법이 완전히 그 바닥부터 흔들리게 돼서 무너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에 정말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참 선택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유대민족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할지라도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그것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 동안 배도하고 신약 성경을 등지고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 이거 상당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을 보죠.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있고 큰 선택된 민족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배도하고 2000년 동안 신약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지금 현재 그들에게 다시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가르침을 부여하는 것, 참 위험한 가르침이고 성경과 맞춰서 너무나 빗나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감사합니다. 이번 뉴스를 접하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개념을 잘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은 네 개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 웨스트뱅크 지구, 예루살렘 동쪽 지역, 골란 고원 등 네 개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계속 이주하고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건설함으로써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변 아랍국의 정규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런데 유엔에 원래 분할해 준 것보다 50% 정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해군의 진출로로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이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자주 무력 충돌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이 끝난 후에 가자지구는 이집트에 귀속됐었고 67년에 3차 중동전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다시 팔레스타인 보안군 병력을 무장 그 정치조직 단체인 하마스가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장악하는 일이 생기자 이스라엘은 철저한 봉쇄 조치를 또 취해서 가자지구는 이렇게 소유권이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하늘만 열린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지난 5월 14일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온건주의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14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의 관리는 서방 세계의 화해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의 무장 전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파타와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13개 정파는 4년 만에 화해 선언을 하고 지난주 이집트 정부의 중재로 1년 내에 총선과 수반 선거를 치러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합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물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하마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테러 단체로 규정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런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해설위원들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육성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이 현재 중동 지방에 존재하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상징에서 하나님의 현재 기독교의 교회를 그것도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주님께 인정받는 참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인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설명은 강명수 우리 해설위원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저는 이 시간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실체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전쟁은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 또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참 많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6장은요 일곱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헌대 재앙이 있고 또 누구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재앙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헌대 재앙이 있고 또 둘째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물과 강의 근원이 피가 되고 또 네 번째 해가 뜨고 사람을 태우고 또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가서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는 그 여섯째 대접, 즉 여섯째 그 재앙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지금 들으셨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말이죠, 사실은 일곱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은혜 시간이 다 끝나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진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붙잡아 두었던 바람을 놓으셔서 지금 그런 진노의 일들이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 그런 일곱 재앙 가운데서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할 무기또 해서 무기또에 있는 산, 아니면 무기또에 있는 회중의 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산, 뭐 갈멜 산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저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러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아니 유프라데스 강은 말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한강보다도 작습니다. 그런 강이 꼭 말라야 무슨 뭐 군대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 자체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이죠,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의인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그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 완전히 노획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도 있지 않습니까? 북방왕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퍼뜨리는 주의 참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예언이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일곱 재앙을 말하면서 세상 역사 끝에 마지막에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제 그런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기에 설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 생각할 때 현재 이스라엘과 또한 다른 나라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을 여러분 특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자세한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해설을.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이 아주 극적으로 재건된 이후 기독교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말세 예언의 중심이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해석이 아주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유대민족이 국가 전체적으로,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느 성경절도 혈통적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성경절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유대민족, 혈통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심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가리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국가를 상징하죠. 그리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사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끝났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유대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렸다 이것입니다.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 드디어 은혜의 시기가 열렸고 이방인의 시기가 열렸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또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 혈통적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분명하게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에 속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 유사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 무릇 그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구유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새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언급을 살펴보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새로 시작한 이방인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조금 뒤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좀 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어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예,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이방인들로 형성된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두 지파라는 칭호를 분명하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 열두 지파가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4만 4천인을 구성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열두 지파와 다른 그 두 지파를 들어갔습니다. 두 지파가 빠지고 새로운 두 지파의 이름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구약시대의 열두 지파는 사라지고 새로운 신약시대의 열두 지파가 영적으로 형성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 또 시온,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잘못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지금 1948년 이후에 건국된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중심 인물로 해석하게 되는 엉뚱한 해석에 도착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해설을 들으시고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참 개념이 어떤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쪽 지구 또한 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이 1967년에 6.1 전쟁 당시에 점령한 지구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유적 문화가 많은데 그것을 관장하는 국가가 두 나라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개념을 마음속에 가지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